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으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은총의 세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붙드시며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엄한 산골짜기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김만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경계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받는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리입니다. 저희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망하여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도 침묵 속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가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씨앗을 저희도 저희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주의 뜻이 서 있는 각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귀한 시간으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강단을 세우신 이기성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의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올 한 달도 하루하루를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길 원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염둥이 우리 김시아 양이 집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오지를 못해서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김시아 양의 찬양 그리고 또 이재영 양의 또 특주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아는 지 주제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원래 뭐 귀엽고 예쁜 줄은 알고 있지만 지 스스로 지가 무지하게 예쁜 줄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아가 더 예쁘게, 더 사랑스럽게, 더 귀하고 더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 합중국,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군사 초강국인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대통령께, 그리고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께 먼저 거수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 합중국의 군 통수권자인 미 대통령이 유일하게 먼저 거수해서 격려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전사한 군인입니다. 전사한 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거수로 격려를 합니다. 순국 군인에 대한 예절이죠. 이것은 Taking Chance라고 하는 영화인데 기회를 가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Chance라고 하는 미 해병 일병의 시신이 미국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그 시신을 잘 케어해서 자신의 고향인 몬태나로 이송하는 것을 영화화한 실제 사실에 근거한 영화입니다. 이라크에서 순국한 이 챈스라고 하는 이 군인이 미국 델라웨어 우리 동네 가까운 도버에 있는 공군 기지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 시신을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살피고 난 다음에 관에 고이 모셔서 자기 고향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 고향이 몬태나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저 장면은 이동할 때에 공항 직원들이 대단히 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관을 이동시킬 때 주인공인 미 해병대 중령이 거수 격려하고 모든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거수해서 격려를 합니다. 마지막 이 장면은 몬태나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시골 공항인데 여기는 우리 동네처럼 우리 동네보다 더 작은 시골 공항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그 공항 출구로 나가게 되는데 하얗게 덮여져 있는 저 관을 이송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내리던 승객들이 그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장면입니다. 근처 호텔에서 숙박하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 미 해병 중령은 공항에서 그 관 옆에서 자기는 자겠노라 그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마지막 저기 도착을 해서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엄숙하게 거행하고 난 다음에 땅에 묻는 것까지 다 하고 다시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찬스라고 하는 이 군인의 살아 생전에 있었던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조국을 위해 자신을 불사른 군인의 희생 정신, 숭고한 그 순국의 놀라운 애국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깊은 그리고 엄숙한 존경심이 영화에 가득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양보한다는 것은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양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진화론자들,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족 번식 본능이고 하나는 종족 보호 본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가? 공동체와 이웃과 조국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나아가서는 인류라고 하는 대전제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 인류학자들, 그리고 철학자, 종교학자, 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고민과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의할 만한 그런 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바로 인간에게 그 어떤 숭고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를 인간에게 지정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동의할 만하고 마땅히 수긍할 만한 어떤 것을 종교가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설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가없는 숭고한 사랑, 남남이 만나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마치 혈육과도 같은 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 희생하는 것. 좀 더 크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조국을 지키는 젊은이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뜨거운 공감, 누군가를 위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뿌듯해오는 좀 이상한 경험,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희생, 이 뜨거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절대자께서 주신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을 가장 고상한 가치에 두는 생각이 바로, 그 본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가장 귀하고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귀하고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전받고 또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는 동물을 마음대로 도축해서 우리의 식사를 위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비난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람이 조그만한 해를 입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도덕적 판단과 정죄를 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이유라도 어떠한 때라도 그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거나 증오하거나 또 혹은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근원,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대폭발 시기에 각종 다양한 어떤 요인들 혹은 인자들 혹은 분자들 기타 등등의 그 어떤 것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되어졌다라고 과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사야 45장에 근거하면 천지 만물, 물질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평안도 그리고 환난도 만드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처음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기 전에 동물을 지을 수 있고 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모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함을 인하여서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공변된 보응,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좀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깨끗하다, 고결하다, 또는 고결해서 누군가에게 칭송을 받는다. 뭐 이런 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초적 의미는 아닙니다. 부차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1차적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은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상태 혹은 영역.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영역 혹은 상태. 이런 말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죽지 아니함이 있는 곳. 즉 죽지 아니하는 상태와 능력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고 높으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시는 겁니까?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자연적 지리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존귀하고 고귀한 그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고 또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손상받을 때에 다시 복구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해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냐면 뭐하고 같이 써야 되느냐 말이냐면 거룩의 능력 거룩은 곧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시키고 유지시키고 복구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능력이라는 말하고 같이 써야 되는 말입니다. 까마득한 높은 곳에 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도달할 수 없는 신령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에 인간도 동일하게 거룩한 존재였다. 이 말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스스로 생명이 그 안에서 역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과 상태를 인간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은 인간에게 있던 거룩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이어서 5장 19절 로마서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 거룩의 능력, 생명 이것은 곧 의인과 비슷한 말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거룩이 복구되어졌다. 이것은 생명이 복구되어졌다는 것이고 생명이 복구되어진 상태, 생명이 복구되어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의 상태 혹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생명의 능력이 다시 복구되었다. 생명이 복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사망이 더 이상 성도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성도는 사망과 어둠의 능력, 어둠의 권세, 어둠의 계략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를 어둠에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삶이 다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지속이 되고 또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망에서 구출하셨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면 때가 되어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망의 힘과 능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으로 안전한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로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는 하나님의 생명을 입는 1차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한 행실을 가진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1차적 순서, 원초적 순서는 뭐냐? 거룩함은 우리의 속에 생명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생명을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고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자연스럽게 도덕적이고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상당히 길게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결론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어버이주일은 우리가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공경을 다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으려고 교회가 정한 교회력 절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부모님께 우리의 모든 공경을 다해야 됩니다. 성심을 다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를 주장하는 유교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십계명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고 세상도 알고 있고 세상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십계명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상 우리가 나눌 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십계명 이렇게 보통 나누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그렇게 해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대신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져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의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 생명을 복구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의 근원,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의 거룩하심을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의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절을 하는 대상이 크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 앞에 절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 주인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보통 말하지요. 내 주여, 내 주인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절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도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집안에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장자, 상속자, 대표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형제들도 그 장자 되는 상속자, 그 집안의 아버지 된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가 좀 더 쉽겠습니다. 호주가 된 사람, 호주가 된 형에게, 심지어 동생이 호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형이 동생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절을 하면서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입니다. 한 가정의 혹은 가문의 대표자로서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버지는 나에게 살과 피와 뼈를 나누어 준 분이지요. 자신을 내게 준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 분이다, 그 말이지요. 생명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주신, 본래적이고 원초적이고 근원적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부여해 준 분이다 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조정한 것,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생명에는 두 개가 없지요.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몸, 바로 그 생명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생명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아버지에게 우리의 성심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여해 놓으신 하나님의 권위,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그 권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그것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어버이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생명을 주신 어버이께 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부모님께 심한 말로 거역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박수무당과 기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장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말로 거역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것, 이것은 곧 여호와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같은 맥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장수하고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부모님을 성심으로 효도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우리의 공경을 드리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생명 주심의 거룩한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계명의 참된 뜻입니다. 우리의 참된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누어 주시고 부여해 주신 그 권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효도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어버이 주일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와 존중과 공경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마땅한 바이다. 이것은 단순한 유교적 효도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거룩한 가치 있는 행위다, 예배적 행위이다 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를 요약해 놓은 십계명에 그래서 바로 이 계명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구약 백성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와 살을 주셔서 생명 나눠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이 어버주일에 다시 한번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육신을 나누어 주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이 어버이주일에 다시 한번 생명의 그 크고 깊은 의미를, 그 고상하고 고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큰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천만 다행인 줄 아시고 어머니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는 공경을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혹 우리 가운데 이제 어른 고아가 되어서 공경을 다해드려야 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의 어르신들과 특별히 교회의 믿음과 교훈과 또 가르침의 스승으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가족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신 어버이 주일, 생명의 주일, 그리고 신앙의 가치의 주일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깊은 교훈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더 들려 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더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이슬 방울 날이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널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복수로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 나누어 주심과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과 예배와 성심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힘겹고 어려운 사역이지만은 선교의 사역지에서 성심을 다하며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센터와 선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가족들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과 주의 복으로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특별히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 아직도 철이 없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고 거스리게 한 것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다정하고 값진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주제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지가 이쁜 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 찬양해준 김시아 어린이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쁘게 낳아주고 길러주신 두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는 것을 자기의 잡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찬양을 한다고 수고한 우리 재영 학생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이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와 남미 지역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해 왔는데요. 여러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호 집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유안선 양이 이제 이번 토요일에 쓸쓸한 졸업식을 하고 이게 뭐 제대로 된 환영하는 왁자지껄한 졸업식이 못 되고 뭐 차 타고 가서 한 명씩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하니 가서 축하해 주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우리 유한선 양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 가을 학기에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참조로 우리 유한선 양은 우리 가까운 동네 필라에 있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에 또 합격이 되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남은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